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1장 1절에서부터 잠깐 요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도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또 뛰어난 왕이었지만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런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다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런데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같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그랬고 압살롬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더군다나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군권과 영권을 이제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말하고 바세바는 다윗에게 그리고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당신이 맹세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세바도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에게 요청을 했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몸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별력 있게 이제 처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분하야 동원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양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38절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 블레셋사람. 그렛 사람은 그렛의 사람들을 말고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 용병들이죠. 이 용병들을 이 분하야가 통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의 또 호위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샘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과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이제 다윗이 선의하여서 인정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다른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은 솔로몬은 형통했다. 크게 위엄이 넘쳤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아 지금 구속의 줄기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움받고 나서 오늘 40절에 보십시오. 그 39절 보니까 그런 솔로몬을 이렇게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할 때에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얼마나 소리가 크게 울렸던지 땅이 갈라질 듯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것,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도 그쪽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같이 다윗이 세운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을 기뻐했었고 그 잔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질 듯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왕이 등극을 축하하는 소리, 그것은 마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와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이 땅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아마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잔치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잔치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우리의 현 신앙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도니아에 속한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뻐하고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신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즐거움의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잔치하는 자들도 딱 나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반역자의 편에 서버린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반역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랬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아명의사 출두야 하면은 막 벌벌 떨며 다 도망가듯이 이렇게 모여 잔치했던 그 사람들이 변사도 함께 잔치했던 그 사람들이 싹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모였던 잔치는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면 두렵고 또한 이 떨리는 놀라운 그런 잔치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을 위해 잔치까지 자기 간까지 빼줄 것처럼 여겼던 그 신하들, 그 충신들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도 모두 각기 자기 살 길로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력을 위한 어떤 잔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잔치,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충성을 하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없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날이 이를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두려워하며 도망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고대하고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더욱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47절, 48절을 봐보십시오. 자, 47절은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48절에 자 또 이 그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합니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고 다윗 또한 솔로몬이 왕된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아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 왕도 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이 비슷한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곧 이 다윗이 찬양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찬양했던 그 찬양은 단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주님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과 누가복음 1장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거의 내용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줄기가 지금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3절까지 보니까 제단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 없이 세상을 호령하던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한때는 군권을 장악하고 영권을 장악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늘 가르치고 또한 강론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 자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또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듯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아도니아의 결말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구걸하는 이 초라한 아도니아와 그 아도냐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자비를 베푸는 솔로몬이 대조를 이루면서 초반부 1장 초반부 세약한 다윗과 의기양양한 아도냐의 그 모습과 이 극적으로 딱히 비교하면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호령하던 인생은 머지않아 이렇게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자 보면 1장 전체는 이스라엘 왕이 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죠. 사실 이 열왕기 상하를 이 역사서를 받은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 이 열왕기서는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왕위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뭔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분별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